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화학 무기를 사용해 약 100명의 민간인을 살해한 의혹을 받고 있는 시리아에 대해서 미국이 7일 미사일 공격을 가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날 긴급회의를 소집했고 이사국들은 찬반 두 진영으로 갈려 격렬히 논쟁했습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미국이 매우 절제된 조치를 취했고 아주 당연한 것이라며 추가 조치도 할 준비가 돼 있지만 그럴 필요가 없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대사는 미국의 대응을 전폭 지지한다고 밝혔고 프랑스 대사도 미국의 대응이 적절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블라디미르 사프론코프 러시아 차석 대사는 미국의 공습은 영내 국제적 안정에 극도로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침략은 테러 활동을 강화시켰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성명을 내고 긴장이 더 고조될 위험이 있다며 자제를 호소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7일 기자들에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엄청난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 중국 대표단은 매우 흥미로운 대화를 했으며 양측이 앞으로도 여러 문제에 있어 계속 진전을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 구축한 관계도 매우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구체적인 진전의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두 정상은 이날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휴양지에서 확대 정상회담을 열고 북한 핵 문제와 무역 불균형 등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미 상원이 7일 본회의를 열어 보수 성향의 닐 고서치 대법관 인준안을 찬성 54표 대 반대 45표로 의결했습니다. 공화당이 전날 민주당 의원들의 의사진행 방해 활동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절차 규정을 개정한 뒤 이날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고서치 지명자의 인준에 반대하는 민주당 의원들은 그동안 필리버스터로 불리는 의사진행 방해 활동으로 표결을 저지해왔습니다. 공화당은 규정을 바꿀 수밖에 없었다며 유감을 표시한 한편 민주당은 역사 앞에 공화당이 이번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고서치 대법관이 인준됨으로 해서 14개월간 8명으로 운영됐던 미 연방대법원이 9명으로 채워졌으며 보수 5명 대 진보 4명의 구도가 됐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스웨덴 수도 스톡홀름에서 7일 트럭 한 대가 사람들로 붐비는 상가 단지로 돌진해 적어도 3명이 숨졌습니다. 트럭이 돌진한 곳은 스톡홀름 중앙 지하철역 지상으로 행인들로 가장 붐비는 거리입니다. 스톡홀름 경찰은 이번 사건으로 3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친 사실을 확인하고 시민들에게 도심을 피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스테판 레벤 스웨덴 총리는 이번 사건이 테러 공격과 유사하다며 현재 용의자 한 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스웨덴 언론은 사망자가 5명에 달하며 현장에서 총기도 발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벌어진 반정부 시위 도중 19살 남자 대학생이 총격으로 사망했습니다. 베네수엘라 당국은 7일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반정부 지도자들은 숨진 대학생이 시위대 해산에 나선 경찰의 총격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서 6일 수만 명의 시위대가 주요 고속도로를 점거한 채 반정부 시위를 벌였습니다. 시위대는 최근 정부가 의회와 야당을 장악하려 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코소보의 하심 타치 대통령이 세르비아 소수계가 강력히 반대하는 정규군 창설 계획을 보류했습니다. 타치 대통령은 지난달 의회 내 세르비아계 야당을 우회해 현 코소보 보안군을 중무장하기 위한 헌법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코소보의 전통적인 우방인 미국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는 이런 조치가 코소보의 취약한 평화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 뉴스의 조은정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4월 8일 토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주석과의 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에 엄청난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I think we have made tremendous progress in our relationship with China.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는 언론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독일 주재 북한 대사관이 여전히 건물 임대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평양은 오늘 구름이 낍니다. 아침에는 7도, 오후에는 16도가 예상됩니다. 해상에도 구름이 끼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0.5에서 2m 사이, 서해북부는 0.5에서 1.5m 사이가 되겠습니다. 미국과 중국 정상관의 첫 정상회담 일정이 마무리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가 엄청난 진전을 이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핵 문제 해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7일 미국 남부 플로리다주의 마라라고 휴양지에서 첫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뒤 기자들에게 중국과의 관계에서 엄청난 진전을 이룬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we have made tremendous progress in our relationship with China.
트럼프 대통령은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채 진정으로 진전이 이루어졌다며 시진핑 주석과의 관계도 훌륭하게 발전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두 나라 관계에 추가 진전을 기대한다며 많은 아주 잠재적인 나쁜 문제들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believe lots of very potentially bad problems will be going away. So
트럼프 대통령은 하지만 나쁜 문제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또 북한에 대한 대응을 묻는 질문에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6일 플로리다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에게 중국이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미국 독자적으로 행동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이날 회담에서 중요한 의제들을 다뤘다며 양측이 좋은 우정과 업무 관계를 설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은 미국과 중국이 관계를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며 평화와 안정을 위한 양측의 역사적인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백악관 관리들은 두 정상이 이날 북한 문제와 무역 불균형 등 여러 현안들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확대 회담엔 양측에서 각각 10여 명의 대표들이 참석했습니다. 미국에선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짐 매티스 국방장관, 스티브 무너신 재무장관,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제라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 고문 등이 참석했습니다. 중국 측에선 양제츠 외교 담당 국무위원과 왕이 외교부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두 정상은 이날 확대 회담 뒤 오찬을 끝으로 이틀간에 걸친 회동을 끝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앞서 세계 최강대국 정상 간의 세계의 만남으로 주목을 받았지만 미국의 러시아 폭격으로 관심도가 많이 떨어진 가운데 마무리됐습니다. 뷰 뉴스 김영곤입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이에 앞서 중국의 대북 압박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기존 수단과 새로운 영향력을 발휘해 북한의 핵개발 등 무모한 행동을 끝내는 데 동참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중국이 북한 핵무기와 미사일 기술 프로그램을 중단시키기 위한 영향력을 행사할 방법을 찾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We're hopeful that China will find ways to exercise influence over North Korea's actions to dismantle their nuclear weapons and their missile technology programs.
틸러슨 장관은 6일 미국을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영접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두 나라와 역내 이익에 모두 부합되는 외교정책 부문에서 중국과 진전을 이루기 희망한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이 유엔 안보리에서의 권위를 발휘하든 혹은 새로운 힘의 지렛대를 활용하든 간에 북한의 무모한 행동을 끝내고 동북아시아의 안전과 안정, 경제적 번영을 위한 새로운 전략의 일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Whether choosing their authority on the UN Security Council or utilizing new levers of power, China can be part of a new strategy to end North Korea's reckless behavior
이런 가운데 익명을 요구한 미국 정부 고위 관리는 이날 VOA에 중국이 여전히 북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리는 북한 대외무역의 90%가 중국을 상대로 한 것이라면서 때때로 중국의 정치적 영향력이 감소했다는 얘기를 듣지만 경제적 영향력은 상당한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오는 16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다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펜스 부통령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등과 만나 미한동맹과 북한 핵 등 핵심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펜스 부통령의 이번 방한이 취임 이후 아시아 국가로는 첫 번째 방문으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양국의 고위급 연쇄 협의로 조율해온 핵심 현안에 대한 공조를 심화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는 언론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안보리가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언론 성명을 낸 것은 올 들어서만 벌써 네 번째입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는 6일 북한의 지난 5일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는 언론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안보리는 성명에서 이번 발사가 다수의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를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안보리 이사국들은 북한이 지난 3월 21일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3주일도 안 된 시점에 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고도의 불안정을 야기하고 안보리에 도발적으로 저항한 것에 극도의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추가 행동을 즉각 자제하고 결의에 명시된 의무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활동이 북한의 핵무기 운반 시스템 개발에 기여하고 영내외 긴장과 군비 경쟁을 고조시킨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번 발사를 포함해 북한의 모든 탄도미사일 활동을 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이 주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대신 탄도미사일 개발에 자원을 전용하는 것을 유감스럽게 여긴다고 밝혔습니다. 안보리 이사국들은 안보리가 현 상황을 계속 긴밀히 주시하고 안보리가 앞서 표기한 결의에 따라 중대한 추가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안보리 이사국들은 모든 유엔 회원국들의 안보리가 북한에 부과한 조치들을 완전히 이행하는 노력을 배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안보리의 언론 성명은 결의안과는 달리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15개 이사국 모두의 동의가 필요한 만장일치 합의라는 점에서 해당 국가를 압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북한은 현지 시간으로 5일 오전 6시 42분쯤 함경남도 신포 일대에서 동해, 즉 일본 해 쪽으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한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는 언론 성명을 채택한 것은 국제사회의 단합된 신속한 결과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는 언론 성명을 채택한 데 대해 신속하게 단호한 규탄 입장을 발표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안보리 언론 성명이 북한의 거듭되는 탄도미사일 발사는 고도로 불안정화하는 행위라고 우려를 표하고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을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등 한층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번 안보리 언론 성명이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15개 안보리 이사국들의 만장일치로 채택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이에 앞서 현지 시간 6일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는 언론 성명을 채택하고 북한이 안보리에 노골적이고 도발적인 방식으로 대항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서강대 국제대학원 김재천 교수는 안보리의 이번 언론 성명 채택과 관련해 한국과 국제사회의 공조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이 상당히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러시아도 설득하고 중국도 설득을 해서 국제사회 대 북한 그런 어떤 구도, 강력한 제재 체제 그리고 그러한 국제사회 대 북한 구도를 만들어 놓은 효과가 발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탄도미사일이든 향후에 어떤 도발, 핵실험, 미사일 시험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식의 국제사회의 공조는 계속하지 않을까.
반면 안보리의 대북 규탄 언론 성명이 결국 실효성 없는 대응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안보리가 올해 들어 북한의 도발을 비난하는 언론 성명을 채택한 게 벌써 네 번째지만 북한의 태도에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다는 지적입니다. 국제법 전문가인 한국아산정책연구원 이기범 박사는 안보리의 언론 성명이나 의장 성명의 경우 일종의 경고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겁니다.
법적으로는 구속력도 없고 그냥 말로 한번 경고를 했다. 이 정도에 불과합니다. 듣는 쪽이 안 들으면 귀를 막아버리면 아무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언론 성명 같은 건 막 체크색 나오잖아요.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가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기범 박사는 아울러 그 대상이 북한처럼 정상 국가가 아닐 경우엔 더더욱 실효성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지난 5일 함경남도 신포 일대 지상에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으며 이 미사일은 60km를 비행하던 중 주요 결함으로 바다에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본토를 방어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미군 고위 지휘관이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6일 열린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일부 의원들은 북한의 미 본토에 대한 미사일 공격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Kim Jong-un, known to some as the crazy fat kid, has stated his intention to test an ICBM.
존 맥케인 군사위원장은 남부사령관과 북부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한 이날 청문회에서 미친 똥보아이로 알려진 김정은이 장거리 미사일 실험 의도를 밝혔다며 북한의 미사일이 미 본토에 닿기 전에 요격할 자신이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로리 로빈슨 북부사령관은 북한의 미사일은 아직 미 본토에 닿지 못한다며 만일 본토에 가까이 오게 되더라도 이를 요격해 미국을 방어할 역량이 충분히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I am extremely confident of our capability to defe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be able to intercept an ICBM should it reach our homeland. Right now, as you know, he can't reach our homeland.
댄 설리번 의원은 북한이 미 본토의 도시들을 몇 년 안에 핵탄두 탑재 미사일로 공격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고 린지 그레이엄 의원도 북한이 언젠가는 미 본토를 타격할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방어 능력에 대해 물었습니다.
Today we have exactly what we need to defe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gainst North Korea.
이에 대해 로빈슨 사령관은 북한으로부터 미국을 방어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정확히 갖추고 있다며 거듭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로빈슨 사령관은 서면 답변에서 지상 발사 중간 단계 방어 체계를 활용해 북한의 제한된 장거리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본토를 방어할 자신이 있다며 적들이 계속해서 최신 기술을 갖추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미사일 방어 능력은 이를 앞질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사일 방어국과 긴밀한 협조하에 감지기와 지상 요격기 능력을 개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e are working in close partnership with the Missile Defense Agency to improve our sensors and the reliability of our ground-based interceptors.
한편 로빈슨 사령관은 2016년은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가장 활발히 나선 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사망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핵과 미사일 실험을 외교적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다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정권 수호를 위한 억지력을 갖추기 위해 무기 체계를 개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빈슨 사령관은 북한이 폐쇄적이고 속이는 능력이 있어 미사일과 핵실험 준비 정황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위기나 전쟁 시 이런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또다시 북한과의 금융거래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은 지난 5일 발표한 주의보에서 북한과의 거래에서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의 제한사항들과 금지 규정을 잘 숙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지난 2월 24일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산하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가 북한을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과 관련해 대응조치가 필요한 나라로 재지정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주의보는 지난해 11월 4일 미 재무부가 애국법 311조에 따라 북한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확정한 사실도 담았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금융기관들은 북한 금융기관들의 계좌 개설과 유지가 금지되며 북한 금융기관들이 미국 내 계좌에 부적한 방식으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의보는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이 북한의 거듭되는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응해 새로운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일본도 만기를 앞둔 독자 제재를 2년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이 기존 대북 제재에 대한 확대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유럽연합은 6일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의 행위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위반이자 국제사회 평화와 지역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며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재에는 항공우주와 금속 세공, 재래식 무기 관련 분야에 대한 투자 금지, 광업과 화학 산업에 연루된 사람들에 대한 컴퓨터 서비스 제공 금지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북한인 4명을 유럽연합 입국 금지와 자산 동결 대상으로 추가해 유럽연합의 제재 대상자는 41명으로 늘었습니다. 유럽연합은 이 같은 내용을 7일 관보를 통해 공시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제재 대상자의 명단도 관보에 공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을 계기로 대북 제재 조치를 단행했던 유럽연합은 2013년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 당시에도 금융과 무역 제재, 자산 동결, 여행 제한 등 광범위한 추가 제재를 가한 바 있습니다. 또 지난해 북한이 4차 핵실험을 단행했을 땐 안보리의 대북 결의와 별도로 북한 선박의 전면 입항 금지 등이 명시된 독자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성명에서 북한이 도발 중단과 함께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와 대화를 시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7일 열린 내각회의에서 오는 13일 만기를 앞두고 있는 대북 제재 기간을 2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본의 독자 제재에는 인도적 목적을 포함한 북한 선박 입항 금지와 북한과의 수출입 전면 금지 등이 담겼습니다. 일본은 지난 2006년 북한 선박에 대한 입항 금지를 결정했으며 2009년에는 수출입 금지 조치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어 지난해 12월부터 입항 금지 대상 선박을 확대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관련 단체 11개와 개인 18명을 자산 동결 대상자로 추가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독일 주재 북한 대사관이 여전히 대사관 건물 일부를 임대해주면서 이익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안은 이 같은 행위를 금지하고 있죠.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독일의 국제방송인 도이체 벨레는 6일 베를린 소재 북한 대사관의 건물 일부를 임대 운영 중인 시티호스텔 베를린이 여전히 운영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방송은 시티호스텔 베를린에서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방은 하루 17유로, 미화로 18달러, 혼자 사용하는 방은 하루 35유로, 미화로 37달러 정도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송은 현재 이 호스텔의 사업이 호황인 것으로 보인다며 4월과 5월에 예약할 수 있는 방이 몇 개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호스텔의 한 직원은 익명을 전제로 건물의 소유주가 북한이라고 확인했지만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공개하기는 거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독일 외무부 대변인은 이 방송에 독일은 유엔 안보리가 부과한 제재 위반 가능성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대북 제재를 엄격히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이체벨레는 다른 독일 언론들의 앞선 보도를 인용해 북한이 독일 통일 이전에 동독 정부로부터 대사관 건물 사용과 관련해 무제한적인 권리를 부여받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2007년 이후 건물 일부가 베를린 호텔 사업자에게 임대됐고 2008년에 재건축 사업이 시작돼 수많은 사무실로 이루어졌던 건물이 현대적인 시설을 갖춘 안락한 1인실 혹은 다인실 호스텔로 변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11월 30일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한 대북결의 2325에서 모든 회원국들은 북한이 자국 내에서 보유하거나 임대한 부동산을 외교나 영사활동 이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폴란드 외교부는 지난 2월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바르샤바 주재 북한 대사관의 불법적인 활동을 끝내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루마니아 정부도 자국 내 북한 대사관의 임대 활동에 대해 관련 기관들이 대책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고, 불가리아 역시 새로운 조치 이행에 필요한 내부 절차에 돌입했다고 BOA에 확인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북한 외무성이 미국을 비난하는 비망록을 발표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에 대한 집착 때문에 어려움을 자초하고 있다면서 비핵화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통일부는 미국의 대북 압박을 맹비난하고 한반도에서의 전쟁 가능성을 언급한 북한 외무성의 비망록에 대해 북한이 대남 대외 위협을 통해 외부에 자신들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내부 체제를 결속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7일 정례 기자 설명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북한이 비핵화로 나서야 문제를 풀 수 있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북한은 반복된 도발과 핵탄도미사일 개발에 대한 이러한 집착은 스스로 문제를 어렵게 한다는 점을 깨닫고 비핵화의 길로 하루속히 나와야 할 것입니다.
이에 앞서 북한 외무성은 6일 비망록을 내고 미한연합훈련이 북한의 수뇌부 제거를 노린 특수작전으로 실전 단계 준비를 하고 있다며 전쟁이 터지면 누가 선제 타격했든 미국의 책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비망록은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정치, 군사, 경제적 압박과 도발 책동의 수위가 한계선을 훨씬 넘어서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비망록은 또 미국이 불법적인 대북제재 결의들을 조작하고 세계의 모든 나라들에게 이행을 강요하고 있다며 이는 벌써 적대 행위의 단계를 넘어 전면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강변했습니다. 북한의 이런 주장은 미중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정세를 최대한 긴장시켜 미중 양국의 대북 압박 공조를 저지하고 정책 변화를 끌어내려는 우회적인 메시지라는 분석입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입니다.
미중 정상회담에 대해서 자기들을 책임이 아니라는 점을 좀 더 명확히 해서 그 자신들에 대한 압박 공조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걸 막기 위한 목적이 1차적으로 크지 않겠나 싶고,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결기를 보여주는 맥락은 여전히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해보는데, 어쨌거나 미중 공조든 미국의 대중 대북 압박이든 국제사회 대북 압박에 대해서 결기를 보이는 그런 어떤 모습까지 같이 좀 결합되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죠.
북한은 이와 함께 관영 매체를 동원해 자원 입대를 탄원하는 청년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선전하면서 내부 긴장도 높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인터넷 선전 매체 메아리는 얼마 전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명의로 나온 경고에 호응하는 황해남도 청년 학생들의 군 입대와 재입대 탄원 모임이 해주시에서 진행됐고 참가한 청년들이 탄원서에 서명했다고 7일 전했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26일 군 총참모부 대변인 경고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 등 수뇌부를 겨냥한 미한의 특수작전 훈련에 대응해 선제 타격에 나서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북한 매체가 청년들의 군 입대 자원 사실을 밝힌 것은 올해 들어 처음입니다. 북한은 과거에도 외부의 강한 압박이 있거나 내부 위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청년들에게 입대를 종용하며 수많은 청년이 입대와 재입대를 자원했다고 대내외에 선전했습니다. 한국 내 탈북민 단체인 NK지식인연대 김은광 대표입니다.
청년들이 나서서 입대를 탄원하는 결의서를 쓰게 하고 또 모임도 가지고 결의 그런 행사들도 하면서 분위기를 띄우는 거죠. 또 거기서 1일부터 청년들은 실제로 군복을 입고 군대에 나가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북한이 그 외부의 위협이 심각하기 때문에 내부적 결속이 굉장히 이제 그 필요하다라고 할 때 제가 아는 그런 관례적인 행사라고 볼 수 있어요.
북한은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이 고조되던 지난해 2월에도 청와대 타격을 위협하는 군 최고사령부 중대 성명을 발표한 뒤 전국에서 군 입대와 재입대 탄원이 대대적으로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지난해 북한의 대외 교역액이 60억 달러를 조금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년 연속 감소한 수치인데요. 역시 최대 교역국은 중국으로 전체 교역액의 91%를 차지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대외 교역이 3년 연속 줄었습니다. 세계무역기구 산하 국제무역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총 대외 교역액은 약 60억 1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2015년보다 약 8% 감소한 규모입니다. 북한의 대외 교역액은 지난 2013년 80억 달러에 달한 뒤 3년 연속 줄었습니다. 지난해 북한의 대외 수출은 약 32억 달러, 수입은 약 28억 달러로 수출이 모두 감소했습니다. 이 기간 북한의 최대 교역국은 중국으로 액수로는 약 55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북한의 전체 대외 교역 가운데 91.5%를 차지합니다. 중국에 이어 인도가 1억 5천만 달러로 뒤를 이었습니다. 북한의 2대 교역국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은 인도는 이 기간 북한으로부터 고철용 선박과 부교물을 가장 많이 수입했고 자동 조종용 기기를 북한에 가장 많이 수출했습니다. 대북 교역 순위에서는 필리핀이 8,600만 달러로 3위, 러시아가 7,600만 달러로 4위, 태국이 5천만 달러로 5위에 올랐습니다. 유럽 지역에서 지난해 북한과 교역액이 가장 많았던 나라는 프랑스로 약 1,30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북한이 해외에 가장 많이 수출한 품목은 무연탄으로 북한의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40%에 달했습니다. 이어 편물을 제외한 의류와 철광석이 포함된 광물 슬래그가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해 북한이 해외에서 가장 많이 사들인 품목은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이었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북한 내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평양은 지금입니다. 4월 1일은 북한이 공식적으로 세금을 폐지한 날입니다. 북한 당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세금이 없는 나라라고 선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탈북자들은 밝히고 있습니다. 최원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월 1일은 북한에서 세금이 공식적으로 없어진 지 4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지난 1974년 세금 제도를 완전히 없앨 때 대하여라는 이름의 법령을 공표했습니다. 당시 북한은 세금이 인민에 대한 착취라며 이를 폐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관영 매체들은 자신들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세금이 없는 나라라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대외용 선전 매체인 조선의 소리 방송입니다.
오늘 조선인민은 세금을 전혀 모르고 사는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국가로부터 여러 가지 혜택을 받으며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세금이 없다는 북한 당국의 주장이 선전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한국의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입니다.
그건 세금은 없었다고 하지만 그럼 국가 운영은 무슨 재정을 어디서 걷어가겠어요? 원천적으로 떼는 거지. 공장에서부터 떼버리니까 줄 걸 안 주는 거죠. 국가를 운영하려면 재정이 필요한데 그 재정을 어디서 나와야 될 텐데 그건 국민의 허주머니 속에서 나오는 거 이것이 곧 세금 아닙니까?
탈북자들은 공식적인 세금은 없을지 몰라도 북한 주민들은 사실상의 세금과 각종 공출로 허리가 휜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농민들은 농사를 지은 뒤 토지 이용료, 국가 설비 이용료, 비료 대금, 전기세, 물세 등의 명목으로 수확량의 30% 이상을 국가에 바쳐야 합니다. 북한은 또 2012년부터 농민이 수확물 일부를 자유롭게 처분하는 분조제를 추진하고 있지만 국가가 떼가는 목이 너무 많다고 탈북자들은 말합니다. 북한 농업과학원에 근무하다 1990년대 한국으로 망명한 탈북자 이민복 씨입니다.
농민해서 금방 온 여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자유처분 뭐 이런 말을 다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국가 간섭해가지고 다 가져간대요. 이쪽 자유세계에서는 열심히 일하면은 내 것이 더 많이 늘어나지만 그쪽 사회에서는 열심히 일할수록 자기 거는 줄어들고 국가는 더 많이 가져가는 그런 경향이기 때문에 70대 3이다. 30%다. 이 기준이 경우에 따라서 북한에서는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 80대 20, 90대 10 이런 식으로 더 올라가요.
북한 당국은 1990년대 후반 고난의 행군 시절 장마당이 우후죽순처럼 생기자 시장 상인들에게 자리세를 받았습니다. 국수장수는 하루에 10원, 두부장수는 3원 이런 식이었습니다. 이 같은 자리세는 2002년 7일 경제관리 개선 조치를 계기로 더욱 체계화됐습니다. 판매되는 물품의 종류와 매대별 매출에 따라 자리세가 매겨졌고 이와는 별도로 판매되는 물품에도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에 따르면 북한 전역의 400여 개 종합시장에서 거둬들이는 장세, 즉 매대 사용료는 하루에 17만에서 22만 달러로 연간 규모로는 6천만 달러가 넘습니다. 이 밖에 자전거 보관료와 화물 보관료 등의 명목으로도 상당한 돈을 걷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탈북자 출신인 김영희 한국산업은행 북한경제팀장은 북한의 재정이 갈수록 장마당을 비롯한 시장경제에 의존하는 추세라고 말했습니다.
국가경제가 작동을 못하기 때문에 사경제가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여기에 국가경제도 사경제하게 편입에 들어오고 있고 서로 우존한 관계가 있고 거기서 국가 재정을 확보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거는 돌이킬 수 없고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 시장경제가 시작됐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은 아니죠.
평양 등 도시에 사는 주민들은 전기세를 냅니다. 각 시군에서는 배전부 부원들이 분기별로 돌아다니며 전등 개수와 전기용품 숫자에 따라 전기세를 걷습니다. 탈북자들은 90년대 20원 정도였던 전기세가 2002년 7일 경제관리 개선 조치 이후 크게 올랐다고 말합니다. 일반 주민들은 예비 식량과 조직 생활비도 지불해야 합니다. 북한 당국은 1급에서 9급까지 총 9단계로 나누어 식량을 배급하는데 각 급수마다 최대 100g까지 예비 식량 비축 명목으로 사전에 뗍니다. 여기에 당 조직 생활 명목으로 임금에서 2% 정도를 공제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주민들은 충성 자금과 김씨 일과 우상화를 위한 사적지 건설과 공장 기업소 건설 현장에 필요한 물자를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고철은 기본이고 파지, 폐비닐, 폐유리, 구리, 알루미늄, 토끼가죽, 그리고 신발 밑창에 이르기까지 수십 가지 물자를 바쳐야 합니다. 함흥에 살다가 2003년 한국으로 망명한 김영순 씨는 비료용으로 인분을 바쳐야 하는 실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세대당 한 톤이에요. 겨울 1년 내내 한 톤. 저 그러기 때문에 제가 동사무상 보고 이런 말도 했는데서 혼자 사는데 아 뭐 한 톤을 먹어야 한 톤을 싸지 않겠냐 그 말까지 했는데요. 뭐.
강인덕 전 장관은 북한 당국이 세금과 관련해 진퇴양난의 상황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가 재정을 튼튼히 하고 경제를 살리려면 세금을 걷어야 하지만 한번 폐지한 세금 제도를 되살리기 힘들다는 겁니다.
자기들 사회주의 국가라고 해놨으니까 아직도 그 명분 가지고 지금 국민을 통제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갈 수도 저렇게 갈 수도 없는 거죠. 상당히 오래 갈 겁니다. 이런 상황이.
세금은 국가의 살림을 위한 돈으로 미국, 한국, 유럽 등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들은 개인과 기업으로부터 세금을 걷어 국방, 경제, 교육, 의료 등 국가에 필요한 분야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네, 한 주간 자유아시아 방송 RFA의 한반도 관련 보도를 살펴보는 주간 RFA 소식입니다. RFA는 미국 정부가 지원하는 국제 방송인데요. 이번 주에는 어떤 소식을 전했을까요? 이은경 기자가 모았습니다.
일본 내 친북 과학자들의 핵과 미사일 연구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자유아시아 방송 RFA가 보도했습니다. RFA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일본의 인권단체 아시아인권의 가토 켄 대표의 말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습니다. 북한의 핵 개발을 막기 위해 채택된 유엔 안보리의 대북결의 2270호 17항은 북한 국적자에 대한 핵과 미사일 분야 교육과 훈련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가토 대표는 현재 일본 내 한인 수만 명이 북한 정권을 지지하면서도 한국 국적을 갖고 있다며 이 조항을 북한 노동당이나 북한 당국에 의해 통제되는 기관이 소속된 다른 국적을 가진 사람들로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가토 대표는 북한 관련 첩보 활동 혐의로 일본 정부의 제재를 받고 있는 과학자 중 일본 대학에서 핵탄두 소형화 기술 관련 연구를 하는 변모 씨 등 두 명의 과학자는 북한 국적이 아니라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제재 전문가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이들이 핵과 미사일 관련 기술을 북한에 전수한다면 다른 제재 조항 적용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손전화 회사인 고려링크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무선 인터넷 서비스 구역을 확대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 RFA가 보도했습니다. RFA는 미국의 북한 전문 인터넷 매체인 NK뉴스를 인용해 이번 조치로 평양 외곽에서도 무선 인터넷 접속이 가능해졌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입수된 고려링크의 선전물은 무선 인터넷 접속이 평양 도심과 주요 고속도로에서 가능하다고 소개하고 있지만 도심이 의미하는 지역이 어디인지는 분명치 않은 상황입니다. 또 고려링크 선전물에 따르면 무선 인터넷은 세 가지이며 접속 이용료는 사용량에 따라 미화 $160에서 $430 사이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의 민간 대북 방송인 국민통일방송이 북한의 인권 실상을 알리기 위해 그림집을 발간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 RFA가 보도했습니다. 마주하다라는 제목의 이 그림집에는 고문과 폭행 등 북한 당국의 인권 유린 실태를 고발하는 36편의 그림이 담겨 있습니다. 그림집 제작에는 청진예술전문학교 출신 한솔 씨와 인민군에서 선전화를 그렸던 오성철 씨가 참여했습니다. 국민통일방송은 그림집을 한국어와 영어판으로 제작해 한국 주재 외국 대사관들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주간 RFA 소식 이은경이었습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자와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우 서울입니다. 남한 주민과 탈북자들이 서로 이해하고 공감대를 넓히며 통일을 논의하는 심리상담 아카데미 과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미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오늘 4월 5일, 식목일, 북한은 식수절, 3월 2일, 추운 북한은 일찍 신고,
서울 충무로에 위치한 북한인권정보센터. 이곳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설립된 비정부기구입니다. 이곳에서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남한 주민과 탈북민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아카데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과 북의 주민들이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실질적인 남북 통합이라는 의미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북한 인권정보센터 정책지원본부 신효석 씨 설명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통일에 대한 관심이 되게 대두되고 있는데 통일에 대한 개념 자체가 정치적이나 경제적인 측면으로 국한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좀 더 사람 간의 통합을 통한 통일을 준비해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북한 이탈 주민분들과 또 한국 주민분들이 함께 만나서 공감하고 소통하고 함께 미래의 통일을 준비해보자는 취지로 이 아카데미를 설립하게 됐습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에서는 한국의 주민뿐 아니라 탈북자들 역시도 남한 주민들에 대해서 서로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에 이런 시간을 마련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작년 8월 1기 과정에서는 한국 주민들이 많이 이 수업을 들었지만 이번 2기 과정은 탈북민들도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때문에 남북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장이 마련이 됐는데요. 지난 4월 5일 열린 두 번째 강의는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김영수 교수의 강의로 북한 주민 이해하기라는 주제로 수업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오면 해낼 수 있는 준비를 해야겠죠. 또 하나, 땅의 통일, 제도의 통일 좋습니다만 사람의 통일, 마음의 통일이 진짜 통일.
누구랑 심리 상담을 해야 되나? 결국 북한 주민인데요. 북한 주민을 잘 모른 채 상담을 하게 되면 헛발을 디딜 수도 있고 제대로 목표를 달성 못하니까 오늘은 북한 주민들, 저도 북한 주민은 아닙니다만은 탈북 동포들도 몇 사람 와 있다 그래서요. 제가 그동안 느낀, 이해하는 북한 주민을 쉽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 심리상담 아카데미는 총 10주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초반에는 북한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북한이 어떤 곳이고 북한 주민은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중반으로 넘어가선 심리적인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지게 됩니다. 탈북민들의 심리적인 특성을 이해하고 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대화 기법과 의사소통 등 실질적인 부분을 배우게 됩니다. 또 탈북자가 직접 강사로 나와서 탈북민 시각에서의 남한 사람들은 어떤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시간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특히 회가 거듭될수록 단순히 강의식 진행이 아니라 토론과 집단 상담 등 다양한 활동들이 이어지는 것도 특징입니다. 이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수강생 현하메 씨 이야기입니다.
북한 이탈 주민을 만나면 굉장히 어색해지고 뭔가 다가가기 되게 어렵고 뭔가 물어보고 싶은데 뭔가 내가 실수할까 봐 이런 부분들이 되게 어려웠어요. 그런 과정에 우연히 이 아카데미를 알게 됐고 이 아카데미를 통해서 북한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공부하고 이해를 하면 나중에 북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조금 더 친근하게 다가가고 다가가는 것이 조금은 쉬워질 것 같아가지고 이 아카데미에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현하미 씨는 특히 독일에 거주하면서 독일의 통일을 간접적으로 경험한 것이 대한민국 통일에 대해서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베를린에 한 5년 정도 있었어요. 거기서 공부를 했는데 마침 제가 있던 그 시간들이 독일 통일 25주년을 전후한 시간에 있었어요. 그래서 독일 자체에서도 통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했고 그 기간에 또한 우리나라의 통일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오갔어요. 그 독일 안에서. 그래서 다 정말 자연스럽게 통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고 이 아카데미를 통해서 많은 교류를 했으면 좋겠는 바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학에서 북한학을 공부하고 있는 권수진 씨 역시 이번 심리상담 아카데미를 통해서 탈북민들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계기가 될 것 같다며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제가 일부러라도 찾아서 꼭 듣고 싶었던 그 강의 주제들이 쭉 나열돼 있어가지고 주저없이 이제 선택을 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 관련해서인데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이제 공부를 해야 될 관련 과목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고 탈북하신 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봉사활동을 한 1년 가까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꼭 공부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이런 쪽으로 활동을 하고 싶어서 꼭 듣고 싶었던 분야입니다.
이번 수업은 많은 탈북민도 참여하고 있는데요.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탈북민은 이 시간을 통해서 남과 북이 함께하는 통일 시대가 빨리 다가왔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탈북민들한테 그래도 먼저 온 통일이라고 불러주시는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래서 이게 오신 진짜 우리 탈북민들이 다 같이 정말 이렇게 한계 같은 통일에 대한 이런 마음 가지고 다 같이 이런 일에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통일에 대해서 지금 바라시는 분들 그리고 북한 인권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시는 분들이 이렇게 한국 땅에도 많이 계시는구나. 너무 감사하구나. 네, 그걸 많이 느낀 것 같아요.
남한 주민과 탈북민이 함께 살아가며 부딪히는 다양한 갈등들을 경험하고 또 그 해결 방안을 찾는 여정. 이 심리상담 아카데미를 통해서 남과 북이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며 통일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여기 와 계신 분들이 다 통일과 북한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의 아카데미를 수강을 하시고 본인이 계시는 직장이라든지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나 종교에 나아가서 보고 듣고 함께 소통한 그런 내용들을 한국 시민분들에게 알려주시면 그분들 자체가 통일에 대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고 통일을 더 준비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그러한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미영입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 1-202-205-9942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기상청 제공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평양은 오늘 구름이 낍니다. 아침에는 7도, 오후에는 16도가 예상됩니다. 해상에도 구름이 있고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2m, 서해 북부는 0.5에서 1.5m입니다. 지역별로 살펴보겠습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오늘 구름이 많습니다. 양덕 아침 기온 7도, 낮 기온 16도, 신유주 아침 기온 7도, 낮 기온은 14도입니다. 수풍 아침에는 7도, 낮 기온 20도, 중강 아침에는 7도, 낮에는 16도고요. 강계 아침 기온 8도, 낮 기온 18도입니다. 희천 아침 기온 8도, 낮 기온 20도가 예상됩니다. 황해도 역시 구름이 많습니다. 해주 아침 기온은 7도, 낮 기온 16도, 용현 아침에는 6도, 낮에는 14도, 개성 아침 기온 8도, 낮 기온은 19도고요. 사리온 아침에는 7도, 낮 기온 17도입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도 흐립니다. 함흥 아침 기온은 6도, 낮 기온 22도, 해산 아침 기온 5도, 낮 기온 14도, 장진 아침에는 2도, 낮에는 14도, 풍산 아침에는 3도, 낮에는 13도입니다. 청진 아침 기온 4도, 낮 기온 16도, 옴기 아침 기온 4도, 낮 기온 17도, 삼지연 아침에는 2도, 낮 기온은 9도가 예상됩니다. 해상에도 오늘 구름이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0.5에서 2m 사이, 서해 북부는 0.5에서 1.5m 사이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지역 날씨였습니다. 네, 4월 8일 토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시작하십시오.
비오에이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7일 기자들에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엄청난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 중국 대표단은 매우 흥미로운 대화를 했으며 양측이 앞으로도 여러 문제에 있어 계속 진전을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 구축한 관계도 매우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구체적인 진전의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두 정상은 이날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휴양지에서 확대 정상회담을 열고 북한 핵 문제와 무역 불균형 등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렉스 틸러스 미 국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북한 핵 개발에 대응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화학무기를 사용해 약 100명의 민간인을 살해한 의혹을 받고 있는 시리아에 대해 미국이 7일 미사일 공격을 가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날 긴급회의를 소집했고 이사국들은 찬반 두 진영으로 갈려 격렬히 논쟁했습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미국이 매우 절제된 조치를 취했고 아주 당연한 것이라며 추가 조치도 할 준비가 돼 있지만 그럴 필요가 없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대사는 미국의 대응을 전폭 지지한다고 밝혔고 프랑스 대사도 미국의 대응이 적절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블라디미르 사프론코프 러시아 차석 대사는 미국의 공습은 영내 국제적 안정에 극도로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침략은 테러 활동을 강화시켰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성명을 내고 긴장이 더 고조될 위험이 있다며 자제를 호소했습니다. 미 노동부는 7일 3월 실업률이 지난 10년간 가장 낮은 수준인 4.5%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50만 명이 넘는 미국인들이 구직에 성공했기 때문이라고 노동부가 설명했습니다. 3월에 미국에서 새로 만들어진 일자리는 예상보다 낮은 9만 8천 개였습니다. 1월과 2월 이례적으로 날씨가 좋아 일자리가 많이 늘어났던 반면 3월에는 폭풍이 많이 불어 신규 고용이 감소했다고 경제학자 제드 콜코 씨가 분석했습니다. 올해 첫 3개월간 고용은 17만 8천 개로 집계돼 지난해와 비슷했습니다. 미국 내 총 실업자 수는 720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미 상원이 7일 본회의를 열어 보수 성향의 닐 고서치 대법관 인준안을 찬성 54표 대 반대 45표로 의결했습니다. 공화당이 전날 민주당 의원들의 의사진행 방해 활동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절차 규정을 개정한 뒤 이날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고서치 지명자의 인준에 반대하는 민주당 의원들은 그동안 필리버스터로 불리는 의사진행 방해 활동으로 표결을 저지해왔습니다. 공화당은 규정을 바꿀 수밖에 없었다며 유감을 표시한 반면 민주당은 역사 앞에 공화당이 이번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고서치 대법관이 인준됨으로 해서 14개월간 8명으로 운영됐던 미 연방대법원이 9명으로 채워졌으며 보수 5명 대 진보 4명의 구도가 됐습니다. 스웨덴 수도 스톡홀름에서 7일 트럭 한 대가 사람들로 붐비는 상가 단지로 돌진해 적어도 3명이 숨졌습니다. 트럭에 돌진한 곳은 스톡홀름 중앙 지하철역 지상으로 행인들로 가장 붐비는 거리입니다. 스톡홀름 경찰은 이번 사건으로 3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친 사실을 확인하고 시민들에게 도심을 피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스테판 레벤 스웨덴 총리는 이번 사건이 테러 공격과 유사하다며 현재 용의자 한 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스웨덴 언론은 사망자가 5명에 달하며 현장에서 총기도 발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벌어진 반정부 시위 도중 19살 남자 대학생이 총격으로 사망했습니다. 베네수엘라 당국은 7일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반정부 지도자들은 숨진 대학생이 시위대 해산에 나선 경찰의 총격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서 6일 수만 명의 시위대가 주요 고속도로를 점거한 채 반정부 시위를 벌였습니다. 시위대는 최근 정부가 의회와 야당을 장악하려 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VOA 세계 뉴스의 조은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9,490, 12,080 kHz로 또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